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걸어가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신 편지의 글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전전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보편적 교회에게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영혼의 빛을 밝히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계몽되어져서 사시며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만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유일한 기준과 잣대라는 사실을 함께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성이 최종적 권위가 되어서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면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이적과 환상과 계시와 같은 것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1세기 최첨단 시대에도 불구하고 외대로 점치는 것, 혹은 축사하는 것, 혹은 병고치는 것, 이런 일들이 힘을 얻게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세상이 계몽주의, 곧 합리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레일과 객관적인 진리보다는 주관적 경험을 중시하는 이 포스모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레일 위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때는 매우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서도 어떤 때는 매우 주관주의적이고 자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객관적인 것처럼 보였다가도 도무지 논리가 들어맞지 않는 그런 일에도 자기 영혼 전체를 거는 어리석은 모습은 이런 두 가지 시대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외에 해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시대에서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1년에 두 차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데요. 어느 큰 상점에 가보니까 시계, 외제 시계들이 얼마나 좋은 시계들이 많은지요. 그런데 전부 다 보니까 다 짝퉁 시계였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짝퉁 시계인지 아니면 정말 롤렉스 시계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위조 지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이처럼 진짜와 거의 똑같은 가짜 때문에 몸살을 앓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짝퉁식이나 위조지폐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피해만 미칠 뿐이에요. 우리를 더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더 심각한 폐를 끼치는 것은 짝퉁 복음입니다. 거짓된 복음이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 어느 시대나 거짓 교사들이 이 잘못된 복음, 뒤틀린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고 이 마지막 시대는 바로 이런 미혹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이 짝퉁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진품을 오랫동안 봐야 되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참과 거짓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춘과 동시에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일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주의 교회보다는 나름대로 가르침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신학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신학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 일어나는 하나의 부작용이 무엇인가 하면 분별에만 치우쳐서 단죄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열심을 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 내가 이번 주간 읽었던 책에 의하면, 내가 이번 주간에 들었던 신학 강의에 의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분별 없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밀한 개혁주의라고 하는 칼날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찌르고 다닌 것도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와 지금 이런 차원에서 올바른 균형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바울은 2장 초두부터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마음이 흔들렸던 대선과 교인들의 마음이 요동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긴 한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대대적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출현하는 이 두 가지 현상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법의 사람이 출현하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짓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대선일과 전 후소가 끝이 났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남들을 비판하는 일만 하는 한에서는 자기 영혼은 자라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라, 불법의 사람이 출현할 것이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래 이제 잘 있어라 이렇게 하고 대선과 후소를 끝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대중의 교인들로 인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짧은 권면,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로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예요. 13절부터 14절까지는 감사죠. 그 다음에 15절은 권면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은 대중의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의 감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감사를 항상 먼저 했을까요? 바울을 보시면 항상 권면을 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가 빠진 권면은 책망으로 들리고 감사가 빠진 기도는 하나님께 때만 쓰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감사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1장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대선이가 후서로 또 오시면 1장 3절에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의 사랑이 풍성하다는 사실 때문에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함인가 동시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치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와 기쁨 없이 항상 훈계, 책망, 타박 이것만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이 거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현상교회 교인인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월한 자만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상교회에 있다는 사실에는 감사가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감사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다닐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감사는 그 내용이 다른 감사의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감사는 대성과 교인들이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 보이고 그 다음에 신앙의 열매가 풍성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매우 올바랐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했고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감사는 대성과 교인들이 지금까지 드러내 보였던 믿음의 진보나 삶의 이 성숙이 아닌 보편적인 신자라고 하면 예외 없이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근거로 감사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앞에 있었던 감사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감사는 어느 한 특정 지역교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역교회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고 사랑이 풍성하지 않은데 이 감사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겠나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성과 교인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신자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도바울이 제일 먼저 감사했던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감사한 내용을 보시면 결국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수식어가 나타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먼저 했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0절 말씀에서 불신자들,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접속사 하나를 사용했는데 그 접속사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13절에 본래 그러나 때로는 물론 그리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영어 성경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이런 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있나요?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큰 감사보다 세상에서의 평안과 안녕,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 그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어떤 것도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에 비교하면 크지 않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큰 구원이라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들이 얻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시는 분은 안 계세요? 삶이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 신방하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만 고통은 계속될 때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조금 지나면 나을 겁니다. 바람이 지금 지나가지만 조금 이렇게 수그렸다가 그 다음에 바람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잔잔해질 겁니다. 이런 말로 위로할 수 있나요? 그런 말로 위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큰 구원이 왜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선행이나 잘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지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이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왜 선택받았죠? 주께서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왜 사랑했죠? 몰라요. 왜 우리를 사랑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선택은 처음부터 이루어진 선택이라 성경은 처음부터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대선과 교회에 가가지고 대선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처음 전했을 바로 그런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는 바 창세전, 즉 영원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만 기술하지 않고 선택과 구원 사이에 두 가지를 첨가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 무엇이지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선택과 참된 구원 사이에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은 이 여정을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한 신학적인 진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받아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바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이 두 가지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특별히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나눠 놓을 수 없어요. 진리를 믿는 것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 두 가지는 나눠 놓을 수 없습니다. 이걸 나눠 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과 성화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유한 것은 구원의 서정에 의하면 대개 믿음이 먼저 나와야 되죠. 진리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보통 칭의와 성화의 순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 본문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라고 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조직신학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최고의 신학자인데 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말을 먼저 썼을까요? 그것은 우선적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이 개입해야 된다. 이거를 먼저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선택의 뚜렷한 증거를 거룩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선택 다음에 거룩하게 하심을 언급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천국 가가지고 바울이 나는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닌데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볼 때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지만 홀로 있는 믿음은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거룩하심과 관계없이 믿음만 있는 그 믿음은 성경이 본래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일에 관련해서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이 성격으로만 구원에 이르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성화 열매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선택되었다고 하면 죄악된 욕망을 따라 살아도 구원받는 일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선택을 먼저 언급했다는 말은 선택받은 사람은 죄와 더러움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 선택받았어? 너 그러면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죄를 지닌 채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죄책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권, 죄의 권세로부터도 구원하였어요. 여러분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고 있습니까? 조금의 유혹만 닥치면 여지없이 죄길로 달려가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야 되거든요. 죄와의 싸움과 충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 정도면 되었지 얼마나 되어야 되느냐 이런 자세와 태도를 지니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리를 믿는 일보다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을 언급한 가장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심판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불택자들의 멸망의 과정, 멸망의 순서와 대조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구절을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1절 하반절에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2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지 못한 자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거짓 것을 믿게 되고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선택을 말하고 난 다음에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이라는 말로 왜 표현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사탄의 활동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이 나타나고 거짓 것을 믿는 자들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진리를 믿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은 사탄의 활동에 의하여 미혹당하여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게 되고 불의를 좋아해서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결과가 뭐예요? 불신과 불의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의 활동과 대비되는 성령의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결과가 두 가지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 거룩함과 믿음이에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게 하심을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순서의 이런 면에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무슨 소설책 읽듯이 성경을 느슨하게 읽어 제끼죠. 죄송한 표현인데 그냥 뭐 읽어 제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쭉 읽어버리죠. 성경이 그렇게 간단한 책이라면 수천 년 동안 해석했으면 벌써 백일화의 성경의 뜻이 다 드러나실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바가 무엇입니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동원해서 거짓 것을 믿게 되는 반면에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신자가 받은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구원입니다. 그 내용을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고 난 신자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 삶의 초점이 그것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초점이 거기를 향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뭡니까? 위선이 되고 외식이 되고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근거를,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죠? 요한복음 11장 22절에서 대장적 기도가 나타나는데 주님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제가 만약에 한국 교계에서 유명한 목사가 되면 제 안에도 덩달아 어느 정도 위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여러분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배우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이 함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얻고 얻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 안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의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복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절에서 이를 위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선택과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도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믿음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가리켜 우리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도 우리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본래 복음은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지만 그 복음이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객관적 형태로 어떤 틀로 전해졌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맡겨진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조국 교회는 우리 개신 교회는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틀 위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도 전통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교리는 복음 전도의 수단을 활용하지 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10시에도 도르트 신조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선택을 말하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말씀해서 자칫 잘못하면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 앞절 13절에서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말은 선택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이 복음에 반응하는 방식을 따라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지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잘 알았던 헤르만 바빙크, 부르심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을 뭐라고 강조했는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선택이란 종종 오해되었듯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도 자신이 유기된 자라고 믿을 권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유기의 확신은 아무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죽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 유기의 확신은 절대로 가지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진지하고도 절실하게 부름을 받아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을 의무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이 유기된 자라고 믿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와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믿지 않고 여전히 그냥 강팍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강팍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유기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은 유기된 자가 아니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유기된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영혼을 데려가셨겠죠.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 그가 살고 있다는 말은 누구도 유기의 확신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선택 여부를 확인하고 믿을지 말지를 결정해서는 안 되고 우선적으로 복음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선택 예정 작정 아무리 말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사변적인 사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했다면 어떤 이들은 멸망에 이르도록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일이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일을 초래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결과론적으로는 멸망에 이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그 사람 자기가 불의를 좋아해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론 원칙적으로 말하면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긴 하지만 근데 정작 그 사람이 실제로 멸망에 이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 것을 믿고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이 멸망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형벌의 유효적 원인이 될 수 없고 본인이 범한 죄가 그 형벌을 받는 유효적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내용들을 쭉 진술하면서 우리는 이런 불택자와 같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방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않는 한 참된 구원과 감사는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약의 역사, 구원의 전 경륜들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안에서 주어진 구원인지를 알게 될 때 내가 얻은 구원을 가장 큰 구원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성령의 걸어가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에 주께서 우리에게 나누신 그 영광을 얻는 궁극적 목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선택의 은혜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긴장을 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택했다고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권에는 항상 책임이 뒤따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2년 전에 살펴봤던 도르트 신조 14망, 첫 번째 교리 14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선택의 확신의 가치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선택 교리와 이 교리를 묵상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나태하게 하거나 육적인 평안함에 잠들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육적인 나태함에 잠들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셨다면 책임과 의무를 더 잘 준수하셔야 돼요. 방자하게 살면서 방종하면서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저렇게 말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불안한 것입니다.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죠. 첫째는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군이 자기 휘하에 있는 군사들에게 요구하는 자세예요. 똑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버티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하는가?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임박한 재림이 임했다라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굳건하게 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미혹당하는 것은 우선 흔들리는 너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짓 선생 탓하지 말고 네가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한 바대로 장차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출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특별히 배교는 핍박의 시대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자는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체력이 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깔아지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뒤로 나자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거리가 매우 멀죠. 그래서 성숙하다는 게 뭘까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은 누가 툭 치면 조금 흔들라고 그 다음에 자기 길을 갑니다. 근데 평소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 툭 치면 바로 그냥 넘어져 버리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서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전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3장 6절에도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라는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바울이 전통을 언급할 때 어떻게 언급했죠?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에 있으면서 가르친 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전통이라 그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사도적 가르침,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성경이에요. 최초 이 전통의 근원은 예수리스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내용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사도들에게 보존되고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객관적인 틀로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토대와 근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말 성경에는 지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붙잡는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사도적 전통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죠. 전통을 붙잡으라 그랬는데 무엇이 사도적 전통인지, 무엇이 성경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신서에 나타나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성경 해석, 그리고 교부들의 성경 해석,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의 해석, 종교개혁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의 해석, 그리고 이 시대 개혁파 전통을 따르는 이 해석 전통을 통해서 이 전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교리와 신앙이라는 책을 제가 이달의 책으로 지정한 적 있지요. 칼 트루만이라고 하는 웨스민스터 신학교 교수가 쓴 책입니다. 제가 이분하고도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강의를 듣고, 유명한 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는 전통을 따르고 개신교회는 성경을 따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개신교회가 전통을 배제한 채 성경만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통 없이 성경만 따르는 것은 불가능해요. 제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죠? 여러분들 안에 구축된 기존의 해석학적 틀로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들어있는 전제로 성경을 읽어내시지 아무 전제 없이 그냥 글을 읽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통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미 해석 자체가 해석학적 전통이라는 틀 안에서 해석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성경만 믿고 싶습니다,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에요.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칼 트루만 교수가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만을 외치면서 우리는 다른 전통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경만 따른다는 이 순진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종교개혁은 성경과 전통과의 싸움이라기보다 여러 종류의 전통들 간의 싸움이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칼뱅이 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까? 종교개혁을 칼뱅은 성경과 전통과의 싸움이 아니라 성경적 전통과 비성경적 전통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명쾌한 해석이죠. 이런 차원에서 전통을 붙든다라는 말은 단순히 성경만 붙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사도들이 전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사도적 전통, 종교개혁적 전통에 선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사도들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가 범한 실수가 뭐지요? 본래 전통을 발로 차버리고 인간의 유전을 전통으로 삼은 것이고, 종교개혁은 인간의 유전적 전통을 깨고 본래 전통으로 돌아간 거예요. 리폼, 본래 폼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희 교회처럼 또 저희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처럼 다는 아니겠지만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성과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일단 전통하면 다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런 가르침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론 뭐 아직까지도 제가 이런 가르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근데 우리 중에 전통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거부감은 바리새적인 죽은 전통,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 사도적 전통에 대해서까지 거부감을 가지면서 침례 교도들처럼 신앙 고백, 신조 필요 없고 나는 성경만 믿고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사도적 전통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를 추구한다는 것은 이 사도적 전통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조지 길레스피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그가 쓴 책 중에 진리 안에서의 안정성과 확고함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거나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 계시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회의를 품거나 변동, 요동한 것은 곧 죄악이라는 점을 견지함은 신성한 것이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고 불변하며 확고히 서는 것은 명령으로 주어진 의무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것에 대하여 요동하는 것은 죄악이요, 믿음 안에서 확고히 서는 것은 의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신 것에 대해서는 요동치 않아야 되고, 믿음 안에서 확고히 서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굳건히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견주기만 하는 분들 계시죠? 상처를 받은 분들은 대개 견줍니다. 많이 속아오신 분들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못 믿을 것 같고 저것도 못 따를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여기저기 저기 집적 저기 진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러면서 한 번도 굳건히 서지 못하는, 그래서 머리만 커져가지고 뭐 온갖 신학의 주제들을 다 나열해요. 요즘에 겁납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하면요. 아이고 뭐 목회자가 읽어야 될 책들까지 막 읽어내면서 막 이야기하거든요. 요즘에 세미나 같은데 가면요 뭐 대단합니다. 평신도들도요 요즘 뭐 헬라우 공부하지요 뭐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함께 견디면서 응원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에는 헌신하지 않아요. 자기 귀에 좋아, 좋게 들리는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 은혜 받은 기준이 뭡니까?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면 자기가 증명되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데 너무 견주지 마시고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또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거의 다 가르쳤잖아요. 그죠? 다는 아니지만 많은 애들 가르쳤죠. 그러면 그 내용들을 잘 가지고 성품으로 드러내고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세 번째 대선과 교인들의 기도의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주목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보다 먼저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서 성부를 먼저 언급합니다. 왜 그러면 성자를 먼저 언급했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중보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있는 그 부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또 하나 성자를 언급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이슬람과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아요? 어떤 무식한 분들이 이슬람교들이 믿는 알라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다 그래요.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똑같다 그래요. 똑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일 신론이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한 본체로 계시는 삼일체 신론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그 다음에 뭐 이슬람들은 단일 신론, 여호와라고 하는 한 단일 신론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지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성이 없는 신적 존재가 어떻게 피조물을 사랑해요? 성부가 성자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행위가 앞섰기 때문에 성자 아닌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처럼 성자 없는 성부만을 떠올려서는 안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삼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을 기르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삼위 하나님이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성자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참 사랑의 아버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러시아 신학자 블라드미르 로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모든 실체와 사상의 유일한 태도로 토대로 삼지 않는다면 향방 없이 가다가 결국 난제, 절망, 어리석음, 존재 해체,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지옥 사이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교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떤 수식어도 나타나지 않고 성부 하나님에게만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분이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에게만 수식어 나타나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소망의 은혜를 주신 이 일을 성부의 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래 순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관계 대명사로 받아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표준 세명의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다 성부와 성자의 일로 다 돌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의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16절에서 약속하신 내용의 복창임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영원한 위로를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타났죠. 그런데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그랬잖아. 하나님 그분이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분인데 은혜로 주시는 분인데 그럼 은혜로 주시는 분이면 자동적으로 위로를 받을 건데 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이라고 간구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신자를 절대로 소극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정말 받으셨다면 약속의 실체를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대중화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여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5절과 연결이 됩니다. 앞서 뭐라고 말했어요?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지요. 그런데 17절에 역시 굳건하게 서기를, 굳세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자기 손을 아르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을 누리고 경험하는 수단이 바로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2장 전체를 통해서는 또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짓 선생에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도적 전통에 착념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을 알아야 된다. 그 구원의 경륜을 아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 또 은혜를 누린 자로서 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가르침 받아서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냥 열심히 하고 예배 참여하고 좀 졸기도 하고 뭐 깨기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뭐 누구 불러 식사하고 좋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성도의 교제니까 풍성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지요? 제가 이렇게 전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권위로 받고 이 전통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꾸 딴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다른 데서 뭐라고 이랬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것이 사도적인 전통과 가르침의 내용과 충실하다면 이제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힘쓰고 그러면서 이런 데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다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